로마서 7장 8절 한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설명을 할 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우리들이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우리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는 그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대하여 살았다 하는 식의 표현을 하죠. 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지키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연고로 그의 힘 주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의 뜻을 펴시고 그의 힘으로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그 핵심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율법의 가치가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 율법에 관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무지하며 무능하며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야 하는 우리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요. 신자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와 거룩의 경지에 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 본문보다 한절 앞서 있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율법이 죄냐? 율법이 뭘 잘못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그래서 율법과 헤어져야만 됐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율법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8절에 있는 이 설명된 그 표현들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하는 요 골자되는 내용을, 기회를 탄다 하는 말 속에는 죄라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산출해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원리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 조그만 약한 구석이 있으면, 어디 조그만 어떤 빌미가 주어지면 터치고 나오려고 하는 원리와 세력으로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라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튀어나오려고 하는 세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본능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계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런 뜻입니다. 혹은 계명을 본부로 삼아 우리가 그 전쟁을 한다면 전쟁할 때 사령부로 삼아 근거지로 삼아 등산을 해서 높은 산을 오를 때 베이스 캠프를 치는 근거지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혹은 어떤 큰 돌을 움직이기 위하여 지렛목으로 쓰는 겁니다. 지렛대로 큰 돌을 움직이기 위하여 지렛목을 삼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지렛대로 쓴다. 이래도 좋습니다. 계명을 이 우리에게 의와 선을 가르치는 이 계명을 뭘로 삼는다고요? 그걸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을 베이스캠프로 쓸 수 있고 그것을 지렛목으로 쓸 수 있어요. 뭐가요? 죄가.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계명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것을 우리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우리를 정복하는 근거지로 삼는다고요. 탐심을 이루어요. 각양탐심을 이루어요. 탐심이란 마음과 인격의 전체 상태가 악한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양탐심을 이루어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게 열병이 들게 만들어요. 무얼로라도 계명으로라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라도.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율법과 헤어져야 되느냐? 율법으로부터 왜 구출을 받느냐?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표현된 율법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된 성경의 내용, 즉 우리에게 요구된 객관적 목표를 나 혼자 성취해야 되는 조건 속에 있는 것, 그 조건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센지. 아무리 좋은 것과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것으로 우리를 악한 욕망에 휩싸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룹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시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한 작전을 말합니다. 람보를 보내는 겁니다. 람보와 코만도와 로보캅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 의도하고 욕심내는 일을 철저히 이루고야 마는 것, 이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조건이요 상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를 모르기도 하지만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지만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손으로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살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을 선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설명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양탐심을 이루는가 봅시다.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이제부터 설명하는 이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옳은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죄가 어떻게 우리를 항복시키나 봅시다. 죄가 이런 일들, 즉 계명으로라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는 이 방법에 제일 많이 동원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반항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암만 오라도 거기에 대한 반항심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생내적으로 있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이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실패와 배신과 상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원한이 아니라 생내적인 것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죠. 자녀들이 꼭 요따오로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말을 하니까 딱 하기 싫더라 이거예요.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했으면 잘 됐지요 뭐. 그렇게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변명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한 일리 있는 변호로 채택하고 있는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막 샤워를 하려고 그랬는데 넌 몸에서 옥수수 쉰내가 나는데도 그러고 있지. 좋아 엄마, 앞으로는 난 샤워 안 해. 내 책임이 아니야 이제. 난 막 하려고 그랬어. 이건 우리 아들만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신앙 좋은 부인과 그렇지 않은 남편 사이에 티격태격은 어느 가정이나 있습니다.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왔어요. 부인이 제안을 합니다. 교회를 가자.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술 먹고 온 거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미안해서 내일은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말을 곧다오로 하니까 이제부터는 난 못 간다. 내가 교회 안 가는 건 당신 탓이다.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안 왔을 거고, 말을 하면 말을 해서 못 오겠다는 거고, 인간이 갖는 반항심이라는 거고, 그 죄가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데는 끝없는 억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거짓말 감정상했겠다. 거짓말 야, 나 같아도 할래다가 말았겠다. 안 그래요? 그러나 지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래도 하고, 누가 하라고나 그랬으면 나중에 일 터진다. 네가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도 의와 진리와 생명에 관한 한 우리는 끝간데 없는 이 반항심으로 우리를 변호합니다. 같은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당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어떻게 의와 거룩과 진리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가, 여러분이 경험하셨고 지금도 거기에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고 계시고, 아니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보시는 겁니다. 사람은 옳고 그른 걸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을 압니다. 처음엔 대들어서 반항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반항은 못해요. 권세로는 한 풀 죽어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건 대단히 교묘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반항심이라는 것이 독사가 머리를 쳐들듯이 항거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는 미꾸라지 도망다니듯이 도망다니는 방법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하여 외면하는 죄의 교활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시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죄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아주 핵심되는, 그리고 지금 살펴보는 이 불평에 관한 좋은 예와 죄의 기원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죄의 유혹의 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불공평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지 자신 편이지 너희 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큰 그 고집 중에 하나가 나를 나 외에 누가 더 편을 들며 잘 아랴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여러분보다 더 편을 들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아낀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이 죄의 커다란 원리 중에 하나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에서 사탄이 찾아와 여자를 유혹했을 때 그에게 주었던 의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다. 다 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못 먹게 한 것이냐. 이 불평은 우리에게 언제나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저에게 그 신앙적인 상담을 해올 때 바로 이 불평을 합니다. 왜 저보고만 참으래요? 왜 저보고만 지라 그러세요? 왜 저보고만 정당하게 살라 그러세요? 왜 나보고만 믿지라 그러세요? 불공평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신자끼리 충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제일 많은 일. 그때 누구 보고 참으라 그러겠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구 보고 참으라 그래요? 형 보고 참으라 그래요. 동생 보고 참으라 그럴 땐 누구? 어떤 경우예요? 형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지 않았을 때 동생 보고 참으라 그러지. 제대로 하면 형 보고 참으라 그래요. 신자들끼리 싸움이 나면 누구 보고 참으라 그래요? 누구 보고? 못한 사람 보고 참으라 그러지 않아요. 난 사람 보고 참으라 그러지. 그 사람이 꼭 뭐라고 화를 내냐면 목사님까지 저를 괄세하깁니까? 제가 늘 참으니까 저를 바본 줄 아십니까? 목사님까지도 저를 불공평하게 대접하시깁니까? 이거 불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신자들의 모든 불만이 뭐예요? 왜 하나님 악하게 사는 자는 내비두시고 정직하게 사는 자를 치십니까? 내 열심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악쓰고 총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언제나 몇 배를 이익을 찾아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당한 줄 알지만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렵니다. 내가 왜 남편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며 내가 왜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합니까? 이건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속을 썩어야 되며 여러분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속을 썩어야 되며 혹 여러분 부모 때문에 속을 썩어야 됩니다. 그 짐을 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오셨지 당신의 일 때문에 오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불공평하다는 문제로 언제나 정당한 신자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먹던 떡으로 하러 그리고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독사가 독이 올랐다 그럽니다. 이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방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해 한 것인지 모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성도들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한 죄의 교활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표현이 참 무섭죠. 계명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보십시오. 각양 탐심을 이룹니다. 우리를 악한 욕망의 지배받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것이 상상이라는 방법입니다. 나쁜 상상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 옳은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렛대로 하여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하여 헛된 방랑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절대 이런 것은 필요 없는데 세상 교육 때문에 생겨난 것, 성교육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학문 중에서 제일 신앙에 반대되는 학문 중에 하나가 교육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 교육학을 제가 가서 공부할 때 배운 게 겁니다. 이건 정말 쓸데없는 학문이구나 한 것이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고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싸움인데 성경은 인간은 철저히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성경은 주장하고 교육학은 많은데 그 원석들을 제대로 캐내지 못하고 야금해내지 못하고 재련하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봅시다. 건강한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니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교육을 시키면 건강한 성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호기심이 뻥튀기 된다 그럽니다. 늦게 알수록 좋습니다. 일찍 배워서 좋을 것 개뿔도 없는 게 성지식입니다. 애들이 묻거든 나중에 크면 다 안다 얘야 그러세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멋대로 가느냐 하면 죄가 계명까지라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를 흔드느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와 사회 전반적인 그 풍토의 이 폭력성은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와 TV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비메탈 그룹 도무지 써먹을 데가 없는 걸 화면에 꺼내놓고 상품으로 팔아먹고 애들의 넋을 뺏어서 애들의 욕심과 아우성의 손길로 부모의 주머니에 돈을 꺼내가는 겁니다. 모두가 바지 끌어내린 현진영이나 지랄 육갑을 떠는 서태지 앞에 맥을 못 쓰는 애들이 됐는데 그 지랄 치는 걸 전부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기껏 해달라는 게 오토바이 사달라는 거, 차 사달라는 겁니다. 기껏 하는 게 뭐예요? 람보가 되고 로보캅이 되고 지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자 운전자들에게 몇 가지 철칙이 있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서면 절대 좌우를 돌아보지 마라. 왜? 눈이 마주치면 시비를 걸던가 쫓아오는 가능성을 주게 된다. 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앞만 봐라.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와도 그 경찰 머리가 짧은가 길은가 확인하고 내려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은 차를 타고 가다가 새벽 기도를 왔다 가다가 신호대기에 섰는데 주변이 너무 소란해서 둘러봤더니 오토바이족 젊은 애들이 주위를 둘러싼 거예요. 대여섯 명. 문을 열려고 그러고 희롱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퍼붓고 간신히 그 자리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뒤에 남는 게 뭐냐 하면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웃은 사람들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끝에 남는 거예요. 그놈 자식들은 어떻게들 지랄을 떨었나? 이게 궁금하고, 다음에 만나면 나는 그냥 내가 승용차고 상대방이 오토바이면 나는 한번 받아볼까? 죄가 계명까지라도 지렛대로 삼아 우리를 각종 악한 욕망에 지배되는 상태로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람보를 보고 로보캅을 보고 슈왈츠네거를 만난 이후로 이제 우린 전부 터미네이터가 됐어. 그래서 어떤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길이 금방 우리를 삼켜버리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왜 참어? 왜 병신같이?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불건전한 호기심, 죄악의 망상으로 욕심과 난폭함의 화염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도요? 가장 거룩한 내용을 가지고도.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에 성지 예루살렘을 놓고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에 수차례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를 뺏었을 때와 십자군 쪽에서 성지를 탈환했을 때 피정복자인 적대 국민들에 대한 그 처리가 기독교 쪽이 훨씬 잔악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기독교 세력이 성지를 탈환해서 회교도 국들을 소나기에 넣었을 때는 가차없이 죽이고 누나를 뽑고 그렇게 참혹하게 처형을 했고 이쪽 이슬람 교도들이 오히려 이쪽을 기독교도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는 훨씬 자비하게 했었던 사실을 아십니다. 어느 쪽이 낫냐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한다는 것으로도 죄는 우리를 옳고 맞는 것 실은 고급한 목표를 설정하게 해놓고도 실상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을 수 있는 것이 죄의 간교함이며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신앙은 누가 갖는가? 아니 누가 신앙이 좋은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부르짖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깊이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되지 나쁜 짓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그가 죄 아래 신음하는 노예인 것을 우리는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가 불쌍하지 저거 왜 저래?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광수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름이 나빠서 그래요. 이름을 갈아야 돼요. 아닙니다. 그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언제나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에서나 스데반의 죽음에서나 다 같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죄가 저들을 붙잡아 맺고 죄가 저들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를 나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여기에 관한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양? 지식? 신념? 의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우침이 아닙니다. 고급한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꺼내줄 도움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의 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냄을 받은 자예요.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를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그 권세와 교활함으로부터 지키시고 의와 거룩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신자의 복된 자리입니다. 이것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죄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신자다운 삶을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소욕과 죄의 헛된 욕망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빼어내시고 정결케 하셔서 신자에게 허락된 의와 거룩의 생활을 살고 지고 양보하고 사셔서 주를 뒤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한 알에 썩는 밀알로 거룩한 열매를 여러분 인생 속에 추수하십시오. 왜 나보고만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맡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의와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고 참고 그리고 당하게 하시옵소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혼과 생명에 관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혀지는 것을 알게 하사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겨 승리와 찬송과 영원을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충성되게 걸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우리 된 것, 우리가 맡은 인생의 고귀함을 알게 하시사 죄의 저 시험과 유혹에 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교활과 핍박과 협박에 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생명과 진리로 우리에게 맡겨진 신자의 삶을 완주하고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